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이 앞에 오늘 생각할 구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직분을 이행하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세상과 우리 사이의 시각 차이가 큰 그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표현들을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설명과 변명이기 이전에 신자들 사이에서 필요한 변명과 이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뜻밖의 세상적인 판단과 확인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식의 오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어쨌든 이해가 정확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판단하고 혹은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혹은 정당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 어떤 편견이나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해오면서 넉넉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오늘 그것들을 좀 종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패와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런 정당한 신앙인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확인해 둘 필요를 느낍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진리라든가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하는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이 신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학적 차원에서 그 용어들을 쓰고 철학적 차원에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됨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진리를 추적하는 과학이나 철학의 그 연구 내용도 아니고 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무슨 연구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의하여 근거하며 유지되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무슨 오늘 입어야 할 옷이나 하루 살아야 할 건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리라든가 타당함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가치마저도 하나님에게만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거짓말이란 1차적으로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산파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낳는 애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할 때 그 살려두고 나서 왜 살렸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의 도움 없이 혼자 애를 낳기 때문에 미처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차원에서는 거짓말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하나님만이 존재와 가치와 진리의 유일한 근거요 권위라는 사실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나 가치의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것과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충만 위에 충만이시고 높음 위에 높음이시고 모든 존재 위에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거기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데로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존재와 가치와 필요를 스스로 부여하려는 권위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만을 인정하는 자들은 모든 가치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하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가장 크게 충돌했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물들고 아니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죄인된 본성으로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가장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남아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남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갖고 싶은 것 이 죄의 커다란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장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기도를 그 애들 저 부모한테 무슨 고자질하듯 다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권리나 그 어떤 그것을 조작하거나 그 결과를 이렇게 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고백으로서 가장 사소한 것도 기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바느질하다 어떤 권사님이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닦으려고 휴지를 이렇게 짚는데 뭐가 꽂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바늘이 있더래요. 기도는 역시 세세한 데까지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자꾸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뭐가 됐느냐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바늘을 하나 떨궈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떨군 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잘 간수해 놓은 걸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 중에서 잘 간수해놓으면 못 찾아요. 뭐 누구라고 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지금 몇 달째 주민등록증을 못 찾고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딱 끝나고 나갈 때 일일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장로님인가? 너무 잘 갖다 놔서.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일 잘 소중하게 열심을 부린 것도 기억 못하고 못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직면할 때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 있지. 그래서 밤낮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가, 목록을 다 작성했는가, 목록을 제출하라,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적당한 질문이나 적당한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그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건한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깊어져도 거기서 하나도 원리적인 발전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큰 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생명과 거룩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자유로 가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물론 거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질서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방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러면 자유의 오해죠. 누구를 사랑하든 자유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깨고 들어가도 자유, 자기 감정에 솔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자유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사랑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절제, 금기사항 없이 그것이 펼쳐질 때는 사람이 죄악된 본성에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으로 그 말을 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있죠. 성적 타락이 오늘날같이 넘쳐 흐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오늘날같이 난무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무질서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 탈출한 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적극적인 어떤 것을 가기 위한 자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생명으로 가기 위한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진리로 가기 위한 자유, 무질서로부터의 자유가 영원으로 가기 위한 자유여야죠. 무엇을 안 하고 거부하고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하는 무질서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한 질서가 주는 제한과 절제를 집어던지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제일 좋은 방법 다 갖다 버리면 제일 깨끗해. 물을 쓸 필요도 없고 설거지 누가 할 것이냐, 엄마하고 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누가 오늘 저녁 설교할 것이냐, 나이롱뽕을 안 해도 된다. 다 버리면 돼. 누가 버려요? 그걸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래야 다시 쓰죠. 그런 정당한 자기의 책임을 벗어던지기 위하여 컵을 던지고 그릇을 던지고 창밖으로 다 버리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획득한 자요. 그가 얻은 진리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몸뚱아리로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몸뚱아리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진리를 깨우친 자유로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옷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저지르는 건 무엇이든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하고 음란한 죄를 의외로 많이 짓곤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죠. 기독교의 신앙이 생명과 거룩으로 간다는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도덕이 센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지 않지만 대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좋은 신앙을 소유했다든가 열심 있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세상적인 요구들에 대하여 훨씬 발언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욕심은 남달리 셉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열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보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이런 식의 자유입니다. 이런 식의 자유. 거룩으로 가기 위한 자유.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놓여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찌하든지 나를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 갖는 영광을 빛내는 일로 나를 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획득하여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받으려는 이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야망으로 바뀌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고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권위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큰 잘못은 기독교가 진리요 천연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세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면 남다른 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적으로도 가장 뛰어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들의 끊임없는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 목사가 어느 만큼 그 정도를 걷느냐,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느냐,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자기의 모범을 보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로도 대접받았으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목사에 대한 요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에게도 그래서 나타나죠.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되는 불평은 이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얻은 보상이 뭐란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일조를 내고 돌아왔으면 오늘 만 원 내고 갔으면 주머니에 10만 원이 딱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십일조를 내면 십일조를 안 내는 사람보다 10% 덜 써야 돼요. 남보다 더 절제해야 되지. 마음의 평안은 얻었는지 몰라도 그곳을 해놔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기는 적이 있어요. 그의 신앙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십일조 내고 딱 돌아서면 주머니에 정말 돈이 꽉 들어와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때가 있어요. 잠시 동안.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은 모든 점수를 하나님 앞에서 채점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와서 불평하는 거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애는 왜 학교 떨어지냐 이거.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지. 그럼 난 내년부터는 봉사 때려치고 애 붙잡고 재수하는 동안 애 좀 돌보겠다. 돌보라고 누가 하지 말래. 근데 그거를 신앙이냐 애냐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쪼개서 애 붙잡고 다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애가 토끼세요? 그러면 집에다 붙들어 매놓고 나가야죠. 발목을 붙잡아 매서 의자에 매놓고 갔더니 의자를 엎고 나가요. 그럼 이번에는 책상에다 매야죠. 책상도 메고 나가요. 우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임진 일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이 일을 두 개를 병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고 거룩한 일로 불러서 그걸로 인하여 세상적인 일에 손해를 본다면 당연시 해야죠. 그러나 세상 걸 못 놓겠거든. 짬을 내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둘을 다 하세요. 어느 날 둘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을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을 할 것인지. 여러분 보고 무리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둘은 반대의 일이기도 하고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 일과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세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잡는 거라면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가는 것과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둘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모양과 달리 내용상은 모양으로는 다른데 내용으로는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을 신앙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책임입니다. 그런 식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야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내는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실패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을 사도 바울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비한 내용을 가르쳐준 자인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그 결과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저들이 눈에 볼 때 그런 심오한 얘기를 전할 만한 실력과 수준에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거 생활할 거면 왜 저걸 믿으며 저걸 전하는가? 아무 보상도 없이. 이게 바울이 가진 생각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생각상에 커다란 충돌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늘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를 쫓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런 경고가 있었죠. 일종의 꾸지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쫓아다니면 때가 되면 먹을 걸 줘요. 공짜로 식권 내라 그러지도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다음에 새들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너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아는? 그럼 주님의 또 하나의 커다란 경고는 이겁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믿음이란 무슨 싸움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보고 확인하면 되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됨을 알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소망과 함께 새로 얻은 이 생명을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받아 매일매일을 그 영광을 닦고 그 거룩을 쌓아나가는 기쁨과 승리와 감격의 생애를 걸어가는 자를 신자라 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도들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이 저를 잘라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근심과 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결부시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잘하는 짓 아니요? 세상에서의 삶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초와 이 근거 속에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질 짐도 없고 절망스러운 책임도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짐을 지고 책임을 지어나가다가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서기로 할 때 충성됐고 성실했고 타협하지 않은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말씀에 붙잡아 매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그 유혹과 위협에 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로 합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겠고 지혜로워야겠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겠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저 무서운 위협과 시험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 이길 힘도 주시고 꿰를 뚫고 나갈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찬가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